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 구약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선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겪은 사람들이죠.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자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몸소 생생히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곧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생생한 선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를 통해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였죠. 지금 읽은 본문은 그가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었던 말년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위 39년에 발에 큰 병이 들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매우 위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그저 의원들의 치료만 받았다고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사의 인생을 염두에 둔다면 아주 특이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행적은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으로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54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를 보면 남왕국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앞부분에는 두 번째 왕인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아비암의 아들인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왕의 삶에 대한 요약은 1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의 아들 아사의 삶은 11절과 14절에 요약이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부자에 대한 요약이 상반되죠. 아비암과 아사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는 이어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치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유다의 왕은 때로는 악한 왕으로 때로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될 터인데 아사는 선한 왕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아사를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15장 9절 이하의 열왕기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일생은 두 가지를 통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그 유다의 풍습을 중단시키고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라가 돌아오게 애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특별히 그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사라는 사람과의 일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제 늘 유다와 이제 어려운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두 나라는 일생 동안 그 아사 왕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죠.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북왕국 왕 바하사가 남쪽으로 내려와 라마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마는 이제 남왕국 영토였는데 거기까지 공격해 내려온 것이죠. 라마는 예루살렘과 대략 8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반포 고속터미널로 빠른 길로 가면 이제 대략 그 정도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수도에서 가까운 데까지 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로 봐서는 큰 위협에 빠진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아사는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보물들을 꺼내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 보물들을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후에서 공격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람왕 벤하닷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남쪽 라마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급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위기를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한결같이 이제 섬긴 아사였는데 그는 평생 적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내내 감수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애썼는데 그는 그럼에도 평생 전쟁 분위기 가운데 마음을 졸이는 일이 많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본문은 아사 통치에 있었던 이 일, 바하사 왕과의 이 일을 그냥 큰 일이 있었다는 정도의 뉘앙스로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역대하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로 가보면 이 일이 아사에게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에는 열왕기보다 훨씬 길게 아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역대하 14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672면 정도가 됩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아사 왕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에서 우상 숭배를 근절했던 일입니다. 자, 그 일이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방 제단 또 산당 등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의 의미는 4절에 나오는데 그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7절에 가보면 아사가 유대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의 통치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 구스에서 큰 군사를 일으켜 공격해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격을 대항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면서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셨다고 이어지는 내용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스는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고 유다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찾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해주고 있죠. 자,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싸움에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아사랴라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하여서 10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아사왕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제물로 제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12절과 13절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한 요약이 15절에 나오는데 온 유다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사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의 분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일인데 그런데 이때 보이는 아사의 행동은 15장까지 이어지던 것과는 좀 다르죠. 자,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을 뒤집니다. 자, 곤경을 헤어나오기 위해 아람 왕의 마음에 들 보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받고 북왕국은 아람하고 약조를 맺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유다를 도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에게 배신을 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지금 뇌물 같은 것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이 작전이 그런데 성공합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이 부탁대로 움직여주어서 위협이 되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갔다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가까스로 이렇게 나라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불거진다는 것이 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을 비난하죠. 7절부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자, 선지자의 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신데 왕이 이번에 망령되어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뭐 사실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왕은 그간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살자고 언약도 재확인했다는 것 압니다. 그러니 왕은 지금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이 이제까지 보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선견자는 옳은 말만 했는데 그것을 아사는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게 하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선지자를 핍박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간 아사의 행보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의사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몹시 아파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사의 재위 기간은 41년이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39년째였다고 말합니다. 16장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온 일은 아사 재위 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조금 이 기록에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를 맞춰보면 아사 왕 36년에는 바아사가 이미 세상을 떠난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필사의 오류가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글자를 잘못 봐서 36년이라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아사가 살아있을 때의 일로 이 기록을 읽으려면 바아사가 쳐들어온 것은 아사 재위 16년으로 읽어야 더 적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16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그 선견자의 말을 듣고 몹시 분노했던 아사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 같죠. 지금 발이 아픈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23년이나 지난 이후였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재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도 이제 그만두었던 것 같죠.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은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2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만난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면모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메시지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비유하자면 마라톤의 결승 지점 같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면모, 그렇게 시작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일,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아사의 면모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만,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를 이제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경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크게 노하였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찾자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공격할 때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부터 성전과 궁전의 보물창고를 뒤지기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이 아사 제위 16년이라고 한다면 아사가 그 백성들과 큰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갱신한 일은 바로 한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15년 때 일이죠. 그것이 15장 10절에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그는 15년째 하던 대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년째 일을 보면 그가 마찬가지로 했을 수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하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국경을 넘어 유다 지경으로 들어온 것도 큰일인데 그와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에 머물며 요새까지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돌과 제목으로 도성을 건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무 제재도 못한 채 적이 들어와서 겨우 왕궁에서 8km 떨어진 곳에 성을 새로 쌓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아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이 위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가 경험한 것은 이 위중한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 역대하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무 일을 안 하시니 나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왕으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는 몹시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사의 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사가 선견자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일로 꾸중을 듣자 몹시 억울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체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시는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 나라가 엉망이 되었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도록 애써왔는데 이렇게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저 선견자는 나에게 저런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몹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후 그가 보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집안인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한다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기만 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습니다. 아사도 그런 것 같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는 더 이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의 인생을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람으로 요약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역대하는 우리에게 아사의 이런 말년의 면모를 굳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도 이런 경험도 있다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자, 사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아사 같은 경험을 한다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일이 흔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실 때가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뭔가 이것 말고 평소 기도하던 내용 말고 뭔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아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신앙의 인생이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또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다른 예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유다왕들을 보면 실은 아사보다도 더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유다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요시야를 말할 수 있죠. 자,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600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죠. 자,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자, 22장 2절에 보면 그의 일생이 이렇게 요약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앞에 있었던 왕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하고 아몬입니다. 자, 아몬이 아버지고 므낫세는 할아버지죠.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는데 유다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므낫세 선대왕은 히스기야였죠. 자,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라 전체가 애쓰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인 선대왕 히스기야 시절에 세워놓은 유다의 모든 체질을 바꿔놓은 왕이 므낫세죠. 자, 그런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 시절을 지나 요시야가 어린 시절의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의 어린아이가 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년에 이르게 되니까 요시야가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착수하였다라고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도 그것은 신명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발견하여 신하들이 요시야 왕에게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죠. 11절에 보면 그 책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왕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내용대로라면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신하들을 여럿을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일이 이제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죠.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요시아는 이제 겨우 그 성전 수리하고 있는 중인데 나라 전체는 선대왕들이 꾸며놓은 그대로였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꺼뜨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전해서 왕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느낀 그대로다, 그 상황 맞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왕에게 몇 마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왕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니, 그렇게 옷을 찢고 통곡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시아 왕은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자기 통치 때에는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까지를 듣고 요시아가 그 선지자의 말에 보이는 반응이 2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은 백성들을 모으고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듣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만연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책에 담긴 내용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유다의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일의 의미가 23장 24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좋은 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26절부터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내 대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심판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 있는 최대치는 그 심판이 그의 당대에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요시아는 지금 뒤늦게 무슨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정화했던 이 일은 심판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을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기 당대에는 그래도 심판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겨우 당대에 심판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쓴 것이라면 비유하자면 이런 것, 이런 면모로 보이죠. 그러니까 후임자가 오기 전에 좋은 것은 다 자기가 빼먹고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읽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시아가 그렇게 자기 시대에 얻을 유익에만 관심이 많고 이후 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최고로 선한 왕인데 이 사람이 나온 일은 난 모른다 이러고 자기 안위만 추구한 것처럼 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게 됩니다. 요시아는 왜 그 열심을 내었던 것일까? 요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나라의 폐망도 돌이킬 수 없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답은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나라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할까 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했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22장 2절에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에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였죠. 자, 그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슨 나한테 내가 몸을 전을 짓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약속을 하시죠. 영원한 왕위를 내 이후에 이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의 특징을 무조건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약속을 하시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다윗에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식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실은 다윗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무슨 조건 같은 것을 달 필요가 없으셨다고 느끼신 것 같죠. 자, 그는 무슨 좋은 것을 줄 테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슨 좋은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을 곰곰이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기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나 왕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도 도망자로 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왕이 부끄럽게 거짓고를 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그건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삶으로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한 군데 또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510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1절 이하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들은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는 조건 없는 약속을 받아놓고 지금 자식에게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어쩌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열왕기상 9장 이하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자 너와 내 백성들은 다 들어라.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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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만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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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고 뭐고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언제나 조건을 달고 약속을 주시죠. 자,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조건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복이 이런 식으로 약속되지 않고는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다.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만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망해가는 그 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자손이 등장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선견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사는 북왕국의 공격에 벌벌 떨면서 아람이야말로 최후로 의지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사가 의지했던 아람마저도 실은 아사의 손에 잡혀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그 전의 일을 생각해봐라. 벌떼처럼 많았던 구스와 룹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아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곧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과 달리 아사 마음속 정경은 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죠.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들,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것들에 눈을 돌려보았더니 그것들의 마음이 녹아서 더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은 그저 해결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압도하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대상으로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는 평생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존재는 아니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아사의 일생을 요약해 본다면 어쨌거나 아사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인생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나 역대하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사의 이런 모습은 도대체 누구에게 아쉬운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아쉬우셨던 것일까? 꼭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바사의 일 이후로 하나님을 더는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였다고 뒤돌아 있을 때에도 그의 평생을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한결같았다고 칭찬하시며 기뻐 맞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칭찬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그의 일생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그의 삶의 의미가 다 드러나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삶의 더 넓은 지경을 맛보지 못한 채 그치고 만 것이죠. 4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로 하며 그분과 더 이상은 얽히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인생을 흘려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신앙의 삶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쁨이었던 요시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인생의 말년을, 아니 인생의 후반기 전체를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보는 것 같은 다윗 같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무기력해 보이는 인생의 반평생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내가 나를 따른다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자, 그와 같은 조건적인 약속이 많이 담겨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직 성숙하지 못한 면모를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와 같은 조건적 약속을 넘어가면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기뻐하니 도대체 무슨 조건 같은 것이 너와 나 사이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여전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목소리에 어울리는 답을 우리도 하나님께 들려드리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는 그 숱한 것들, 그것이 복이든 아니면 벌이든 그거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저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어울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들을 주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의 마음에 어울리게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